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11절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그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3월이 된 이 시기에 또 저희들에게 따스한 햇살과 함께 은혜의 햇살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사모합니다. 그 은혜의 햇살이 우리의 지난날 어두웠던 차디찬 마음을 녹게 하시고 웅크렸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며 이제 다시 밝은 햇살 가운데 비치는 은혜의 햇빛 가운데 주일들을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불러주실 때에 이제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하시며 그리고 주님께 더욱 달려나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홀로 역사하시고 주의 감동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3월 1일 3.1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찾아온 따스한 봄날과 그 모든 여유로운 형편 속에서 아마 우리 모두가 그 3월 1일을 참 은혜롭게 또 감사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공휴일이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그러나 3.1절이란 날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에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공휴일과는 다르게 3.1절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들에게 일제치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제 우리가 다른 민족에게 압박받은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는 너무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계 가운데서 너무나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러나 우리나라엔 과거에 일제치하라는 그 어둡고 암울한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것을 경험했고 또 이 중에는 그것을 실제로 몸소 체험하신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아직도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경험한 바로 그 시대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1절은 단지 우리에게 일제치하만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3.1절의 존재는 그것을 저항하며 그것을 이겨내며 그리고 희생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1절은 광복절인가요? 아닙니다. 3.1절은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대한 독립을 외치면서 사람들이 나아갔던 그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에 희생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3.1절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일제치하는 있지요. 그러나 그 일제치하에 저항했던 그 일제치하 속에서도 그 괴로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자유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 독립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자기의 목숨을 바쳐 자기의 몸에 고통을 받으며 나타냈던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3.1절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부르짖고 외쳤던 각계 각처에서 있던 모든 곳에서 그랬던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아니었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독립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사회에서 희생했던 그들의 삶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혼자서 살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평안하게 살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 속에서 그저 따스한 봄날 아래, 3월 1일에 그 따스한 봄날 아래 집에 누워서 자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생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편안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정말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 민족이 정말로 바라는 게 무엇인가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회에서 희생했던 사람들의 존재 속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희생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회에서 형상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정말로 나타냈던 사람들을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희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희생을 어떻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 예수님의 희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실 때 주님은 어떻게 죽으셨는가 하면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야 이놈들아 왜 나를 이렇게 죽이느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어린 양과 같이 이제 곧 있으면 자기를 산산조각 낼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이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에 가해지는 모든 위해를 주님은 조금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에게 비웃어 자기에게 내려오는 그 모든 비난과 멸시를 주님은 애써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모든 것들을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것을 다 감당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죽이는 당대의 바로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의 피의자가 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죄의 피해자가 되시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였기에 그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큰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를 죽인 모든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그 당대의 모든 자기를 죽인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라는 것을 믿고 죽었던 모든 과거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드려졌던 모든 번제, 모든 소제, 모든 화목제, 속죄제, 모든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다 외상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외상값을 갚아야 될 때 예수님은 조금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히 거기서 숨을 거두실 때 비로소 과거에 했던 모든 번제가 의미 있게 되고 모든 소제가 의미 있게 되고 모든 속죄가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위해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또다시 태어난 어느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 새롭게 태어난 어느 아기가 혹은 2012년 영적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된 어떤 성인이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2012년, 2000년 전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래 너의 죄를 위해 내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몸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그 입을 열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내려오라 할 때도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의 모습, 주님의 이 대속의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사회에서 나타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 시대의 어떤 물욕과 협박에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어지는 어떤 강압에도 순순히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회유에도 어떤 설득에도 그들은 그것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입을 열었던가요? 왜 나를 죽이느냐? 왜 내게 칼을 들이대느냐?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라고 저항했습니까? 아니요. 정말 그들이 원한 게 편안이었고 정말 그들이 원했던 일제시대 때 살아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모든 자들이 원하는 게 그저 편안함이었으면 애초에 독립운동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애초에 나가서 만세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에 있을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서 설득당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서 그들과 결탁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서 오히려 그 당시에 많은 돈과 재산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사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 희생을 나타냈던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사 참배에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씨 계명에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거리에 나아가 정말로 위협하고 살기 등등한 일본 그 순사들 앞에서도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회에서 주의 희생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우리들에게 좀 그래도 좀 너무 멀다. 아무래도 우리 당대는 아니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나에게 피부에는 와닿지는 않는다라고 생각된다면 조금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앉아있는 이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는 남전도의 주체로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전도의 회원들이 나와서 또 다행히 청년들도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가 겹쳐서 그래서 또 다 같이 나와서 그 청소를 함께 같이 했습니다. 그들의 청소가 그들의 깨끗게 함이 그들의 행했던 모든 수고가 우리들로 하여금 위생적이고 그리고 안락한 곳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일을 매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주. 모두가 함께 모여서 했던 그 일을 매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추한 것을, 지저분한 것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식사를 매주 당번을 정해서 또 자기 찬을 준비해 와서 또 일찍 와서 혹은 하루 전날 와서 그래서 준비해서 베풀고 또 섬기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주 한 주 걸러서 또 여러 사람들이 잘 맡아서 또 밥 먹은 다음에 설거지를 하고 그런 모든 하는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우리들로 하여금 영의 양식을 먹고 육의 양식을 먹으며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결심하게 하는 중요한 유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것을 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꾸준히 흔들림 없이 그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교회가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운데 정말 열심히 있고 또 주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교사로 또 간사로 리더로 또 순장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밤새 준비하기도 하고 또 주중에 신경 쓰기도 하고 또 새벽마다 나와서 교회를 지키기도 하고 이모저모로 어려울 때 자기의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고 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았을까요? 그거 했다고 해서 존경받았던 그런 분일까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거를 할 때 말합니다.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 좋아서 하는 거 아니냐고. 그게 어떻게 순전히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 거냐고. 우리들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다고. 그냥 그들만의 수고와 그들만의 열심과 그들만의 봉사일 뿐이지 그것이 나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입장에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행하신 모든 일에 불구하고 그 일에 올바른 판단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있는 그 죄패를 보면서 혀를 찼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뭐라고 비웃었습니까? 그러게 누가 유대인의 왕 하래? 안 한다고 하면 되잖아.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고생하는 거지 뭐 자기가 무덤을 판 거지 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합니다. 비웃습니다. 누가 그러게 그런 걸 하래? 누가 집사하래? 누가 권사하래? 누가 장로하래? 누가 목사하래? 누가 교사하래? 안 하면 되지. 안 하고 편하게 살면 되지. 왜 그런 걸 해서 자기가 고생하고 자기가 잠 못 자고 자기가 씨름하고 자기가 괴로워하는 거였으면서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예수님은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지고 그 속에서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누구의 허물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기가 똥을 싸면 그 똥을 누가 치워줍니까? 어린이집에서 아기가 똥을 싸면 그 똥을 누가 치워줍니까? 집에서 아기가 똥을 싸면 그 똥을 누가 치워줍니까? 그 더러운 똥을 누가 치워줍니까? 남이 와서 치워주나요? 그거 치워주는 사람은 따로 부르는 것일까요? 그 더러움, 그 허물, 그 수치, 그 지저분함,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더러움들을 씻어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배고픔을 채워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무지와 모든 성경의 오해를 다시 한번 설득시켜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게 하고 그것이 육의 필요를 채우게 하고 그것이 깨끗하게 있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나는 똥기저귀는 안 치워. 나는 절대 누구 기저귀 해주는 건 없을 거야. 나는 절대 쓰레기는 안 건드려. 나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누군가의 희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은 반드시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러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족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희생하는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을지라도 그것이 그 허물을 위해서 한 것이었던 것처럼 그 모습을 바로 교회에서 나타내고 형상화내며 그리고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속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대속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아직도 그 희생의 모습, 그것이 아직도 내가 교회 생활이 이렇게 많지 않고 교회는 그저 왔다 가는 곳이고 교회는 그저 잠시 들르는 곳이라 아직도 내게 와닿지 않는다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영역,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낸 사람이 있을까요? 가정에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습을 정말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을 나타내며 가장 희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가장 고통하며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슬픔을 당하며 가장 인내하지만 그러나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 무시당하는 가정 내의 그 누구는 누구입니까? 만약 그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희생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희생이 어떤 것인지를 잘 절감하는 사람입니다. 그 희생은 놀랍게도 아무리 희생하지만 아무리 인내하지만 아무리 고통스러워하지만 아무리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않았어요.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악인과 함께 되었습니다. 그가 죽으신 곳은 악인과 함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묻히신 묘실은 의자와 함께 되었을 뿐입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묻히고 있습니다. 그가 죄인과 함께 되었고 그가 부자와 함께 되었을지라도 결국 그는 묻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괴사를 행했나요? 그가 강포를 행했나요? 그가 나쁜 것을 가르치던가요? 그가 악한 것을 전해주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묻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그 희생의 모습은 우리들 가운데서 늘 기억되거나 또 감사되거나 또 표현되거나 하지 못하고 왜 그것은 항상 묻혀져 있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무덤에다 집어넣으려고 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비록 강포를 행치 않았지만 괴사를 행하지는 않았지만 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편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내게 즐거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착하기는 하지만 내게 즐거움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를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왜 나쁜 남자를 좋아할까요? 나쁜데 근데 좋아요. 왜 좋아할까요? 나쁘지만 돈이 많아요. 나쁘지만 나를 즐겁게 해요. 좀 치사하지만, 좀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그러나 그가 주는 것은 더 좋은 것들인 거예요. 남성들은 왜 예쁜 여자를 좋아할까요? 예쁜 여자는 돈도 많이 들어요. 예쁜 여자는 투정도 많아요. 예쁜 여자는 질투도 많아요. 예쁜 여자는 요구가 많아요. 그래도 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남자, 신실한 남자, 그리고 온유한 여자, 인내심 있는 여자, 이들은 다 붙이는 것입니다. 자식들 중에도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자식이 더 예뻐 보이는 것이고, 부모님 중에도 나에게 더 돈을 많이 주는 부모님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고, 아내 중에도 남편 중에도 나쁘지만 그러나 나를 즐겁게 하는, 악하지만 그러나 모습은 예쁜, 그래서 정말 예수님같이 희생하는 자들은 묻히고 있습니다.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거 해서 뭐 하겠냐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진실로 나타내는 자입니다. 부도덕한 남편에 대해서 그 남편을 견뎌내는 아내의 신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함으로 인해 충성하고 또 힘을 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지고 싶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강포로 행치 않고 괴사가 없었지만 결국은 무덤이 아닌 것 같이 되었고 묘실이 부자함께 되었구나. 그러니 내가 그 예수님 편에 서야지. 나도 흔들리지 말아야지. 비록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나의 남편은 이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나는 예수님 편에 돼야지. 그것은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불경건하고 또 거칠고 온유하지 못한 아내에 대해서도 남편이 견디고 인내하고 또 참고 또 봉사해주고 또 섬겨주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도 인정을 못 받았어. 내가 아무리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만 여전히 나는 이런 취급밖에 못 받아. 그러나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지. 나는 예수님 편에 계속 서야지. 나는 그렇다고 해서 나도 같이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지. 그는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강팍하고 폭력적이고 자상하지 않는 부모를 참아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완악함을 보면서 그들이 끝까지 내가 예수님 편에 서려고 한다면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희생하는 것일 것입니다. 말이 거칠고 우악스러우며 강팍한 부모님에 대해서 여전히 견디어내고 참아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자가들이 있다면 그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녀들의 불순종함과 불효함과 자녀들의 그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을 견디어내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편에 서기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혹 흔들리고 싶을 때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예수님 편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같은 편에 있는 그들을 도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지지 말아라. 악에게 지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힘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될까요? 결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인내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모든 허물을 다 감당하면서 결국에 이루신 것은 무엇인가요? 10절 말씀이 그가 이루신 것을, 그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 혼자 그것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혼자 생각과 예수님 혼자 계획으로 그 모든 희생과 인내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집안에 누군가 인내해야 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서 그 집안에 누가 희생해야 되는 한 사람이 있게 하기를 원해서 그로 하여금 상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인류를 위해 상함을 받아야 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서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각 가정, 우리의 삶 속에 희생하는 자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희생했습니다.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드렸습니다. 몸만 고생한 게 아닙니다. 그 영혼 자체가 고생했습니다. 영혼 자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속건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괴로워한 게 아닙니다. 그는 누군가를 위해 괴로워했습니다. 누군가의 성도를 위해, 누군가의 학생을 위해, 누군가의 아버지를 위해, 누군가의 어머니를 위해, 누군가의 아내와 남편을 위해 예수님처럼 고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씨를 보게 돼. 씨앗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강팍했던 한 가문에, 자기만 알던 그 가족에, 그래서 늘 자기 중심적인 사고만 하던 그 사람들에게 씨앗이 생기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시작됩니다. 그 날은 길 것입니다. 그것은 자랄 것입니다. 그것은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뜻이 성취된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감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바로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그 희생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도 나와 같이 하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들의 차례인 거예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 희생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또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희생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의 모습을 나타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작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예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자. 작은 예수, 작은 예수는 뭐하는 사람들일까요? 작은 예수는 간사가 되는 것일까요? 작은 예수는 훈련을 받는 것일까요? 작은 예수는 직분을 받는 것일까요? 작은 예수는 전도, 성경, 예배, 그게 작은 예수일까요? 물론 그것도 작은 예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는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지라는 마음으로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의미가 더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희생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희생했던 것일 수도 있고 내가 희생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닌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닮은 희생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합시다. 희생합시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혹시 겁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희생하면, 내가 여기서 희생하면,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내가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 얻으면, 그러면 나는 바보가 되지 않을까? 나는 이 사회에서 정말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또 내가 그렇게 여기 치고 저기 치게 되면 그럼 결국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희생의 모습 속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단지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희생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걱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11절 말씀을 읽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애초에 예수님께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그래서 인간처럼 사시고 그리고 인간 중에 가장 괴로운 형벌을 통해 죽으시게 되는 그 놀라운 희생이 주님은 결코 헛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만족히 여길 것이다. 그는 만족할 것이다. 자기가 행한 그 모든 희생으로 그가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이 만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그 모든 것을 통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만족하게 될까요? 그것이 무엇을 가져다 주기에? 그것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희생을 죄에 대한 희생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악한 자들을 위해 대신 희생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있다면 그 희생이 예수님을 인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이 희생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은 그 당시 신사참배했던 모든 자들을 의롭게 만든 것입니까? 아니요. 무엇을 의롭게 한 것입니까? 신사참배하고 싶지 않았던 자들을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기가 없었을 때 그분의 그 의지가 그래 맞아 신사참배하면 안 돼. 내가 우상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어. 그렇게 살고 싶게 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낼 때 그 의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손양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해주고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양제로 삼았을 때 그분이 의롭게 한 자들은 누굴까요? 손양한 목사님이 그러면 자기 아들을 죽인 자들을 또 죽였던 그 시대의 우리 시대의 비극, 동족 상전의 비극,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차마 죽이고 싶지 않았던 내 아들을 죽였지만 저 아들이 내 아들을 죽였지만 나는 더 이상 죽이고 싶지 않은 그 당시 의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을 의롭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희생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서 들어가지 않게 하고 멈추어 서게 만듭니다. 그래 의로 나가야지 저 희생의 모습을 통해 내가 의로 나가야지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악을 담당하게 되는 것, 온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놀라운 희생은 우리들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그것을 본받아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바꾸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희생을 우리의 가정에서 한번 이루어 보십시오. 그 놀라운 희생을, 예수님의 희생을, 죄악을 여러분들이 멈추게 할 것입니다. 의로운 마음을 다시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으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 봅시다. 교회에서 더욱더 그 희생을 통해 의로움이, 죄사함이, 온전한 구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 정말로 희생하며 의의를 나타낼 수 있고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면 그러한 자들이 더 많아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3월에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셨던 그 대속하심, 그 놀라운 희생,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온전히 나타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의로, 그 놀라운 죄사함, 그리고 그 놀라운 만족함, 기쁨,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놀라운 희생의 모습 보여주신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불러 설명해 주시는 주님, 이제 이미 그것을 이룬 자들의 증거가 또 주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설명이 우리들로 하여금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길로 우리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두가 다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과 안락함으로 취해 있는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해야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희생하는 그 희생을 통해 진정한 만족함과 마음의 평안과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죄사함과 의로움을 누리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실 때에 도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저하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 그 만족함에 동참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에 합류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3월 되게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성경 찬송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87장 같이 부릅니다.